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요 그 몇 과죠? 11과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죄의 정의는 소일은 문답 그 질문과 대답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소일은 문답 대답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리킬 때 그 영어로는 그런 말 쓰죠. Sin of commission 그리고 Sin of omission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죄다. 우리는 보통 그 죄는 다 알고 있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죄죠, 당연히. 그러나 그 또 한 가지 죄의 정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Sin of omissio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완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죄인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타락한 성품. 완전 타락한 성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완전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에 타락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최고로 선한 것처럼 정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섞여서 오는 건데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의의 수준은 절대 아니, 의 자체가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물리치셔야 하는 교만한 죄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고 마칠 거냐 하면 우리의 그 짓는 죄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항상 이 뭐 남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뭐 남을 해하게 했거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죄라는 것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내가 좀 그거를 이제 뭐 깼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았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죄의 모든 이 모습들은 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누구 앞에서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짓는 게 죄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여 짓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아벨을 죽였지만 결국은 그 아벨을 죽인 그 미움과 죽음의 살인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를 짓는 바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정의를 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거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미워하는 거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계명을 완전히 깨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장하는 삶,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주장하는 삶. 이걸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주장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쫓아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고 하고 따라갔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온통 그 관심은 다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열망을 두고 사랑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서 세상 것을 가져가시니까 뭐 떡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 즉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을 버려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죽이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 죽였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살인죄, 성경에서 우리도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뭐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 살인의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죽이고 사는 거죠. 죄 지을 때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하나님 막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닌가요? 그리고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걸로 꼬였죠,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우리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닮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걸로 꼬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야, 하나님 없애버려. 네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 원리가 이제 자기에게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소리가 있죠. 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 소견대로 섬겨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당한데였고. 그런데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본 내용처럼 자기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흥하기 위해 하나님을 쇠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모습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렇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삶의 내용, 모든 살아가는 방법, 원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우리가 되는 거죠. 세상이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뭘 그리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나? 내가 뭐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인인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그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삶이 바로 헛되고 헛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우리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이름이 올려가야 되고,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 영광 대신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얘기죠. 예,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괴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더욱더욱 살아가려는 마음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죠. 물론 완전하지 않고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내 삶과 상관이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면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엄청난 뭐가 막 성가대가 있고 뭐 엄청나게 화려한 꽃들로 장식을 하고 뭐 엄청나게 막 건물에 지어지고 해서 막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에도 없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없고 예수님만을 자랑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 하시는 말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우리 삶도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죄의 모습이 여러 모습을 담고 있는데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면 우리 그때 문둥병자 살펴보았지만 자기가 썩어 들어가고 뭐 하는데도 자기가 어떤 고통인지도 느끼질 못하는 즉 이 죄인인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 같은 심각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시죠. 이 죄, 우리는 어느 때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보통?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이 찾아올 때. 그때는, 이게 죄였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일단 들키지 않고 손해만 안 보면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 몰래 하는 거는 다 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아담과 이브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러 강림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때 막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았으면은 그런 모습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셔서 숨는 모습이 있고, 피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크게 뭐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나와서 회개는 안 해요. 아담과 이브 회개했나요? 창세기 3장에 그거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끝까지 손가락질하죠. 당신이 만들어낸 저 이브가, 당신이 만들어낸 저 뱀이 결국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끝까지 죄인들이 심판의 날이 임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잘하면 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자꾸 주장을 해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고난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만 했나. 이 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좀 우리가 깊게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제일 제가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분은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조금 철이 들면 얘가 깨닫고 오는 게 아, 내가 이토록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죄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시면서 우리 죄를 다루어주셔야 했을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가야만 사실 조금 보여요. 뭐 완전히 드러내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까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십자가에서 꼭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좀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내가 좀 나은 삶, 좀 좋아지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신 삶,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뭐 우리의 새로운 결단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선이나 의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들은 사실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복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받을 대가는 지옥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왜 인간을 좀 더 나은 자로 이렇게 좀 향상시켜가는 게 세상의 원리죠. 왜 완전 타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전에 세상의 심리학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심리학에서 이제 그 죄를 다뤄주고 사람의 그 상처를 다뤄주는 거는 항상 그 원리가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너가 그런 저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이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의 죄책감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해결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는 아니에요. 최면 거는 거지. 죄의 해결,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걸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기독교가 그런 원리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좀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좀 업시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 기독교는 누구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익스큐즈를 들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뤄주고 예수님만이 해결이라는 것으로 가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죠. 그리고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죄에 민감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 죄는 자라죠. 다윗을 보아도 알지만 그 작은 죄가 어디까지 자라요? 살인이라는 죄까지 자기 부하까지 죽이잖아요. 그 여인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죄에 잡을 때부터 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예수님 붙드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끊임없이 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죄와 완전 타락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과 16문답부터 17문답뿐만 아니라 그 다음과인 18문답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요. 12과 13과를 같이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5분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다른 뭐 질문.
네.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건데.
예. 예.